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를 같이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또 그들과 항상 참음으로 그들을 항상 참음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도우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생기게 된 이유에는 우리 자신의 잘못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길에 혹은 비탈길에 혹은 울퉁불퉁한 길에 덜컹덜컹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럼 내려버립니까? 아, 이 차 너무 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험하지? 이렇게 길이 험할 줄 몰랐어. 그리고 그냥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차피 차를 탔으니까 그 차를 더 붙들 것입니다. 그 차의 안전벨트를 자기를 더 동여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오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주 본격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또 무리에게 나오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서면서 일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께로 나왔을 때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자마자 뭔가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오자마자 이 아이는 더 쓰러지고 굴르고 또 더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아이에게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정신 가운데 주님께로 나왔을 때 나를 이 귀신을 나에게서 빼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은 주님 앞에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달랐어요. 오자마자 귀신은 예수를 봤습니다. 아이가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련, 혹시 여러분이 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간질 발작입니다. 저는 예전에 간질 발작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심히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엎드러져 굴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모든 간질 발작이 귀신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약할 때 혹은 또 체력이 좀 저하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혹은 뭐 유전적인 이유로 어떤 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발작은 또 귀신에 의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할 수도 없고 또 그와 꼭 상관이 있다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은 문제가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의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의 인내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의 어떤 소망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의 인격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너무 결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너무 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지각을 활용할 수가 없었고 자기의 의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자기의 감정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지만 예수를 본 것은 아이가 아니라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목적은 이 아이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구원자 앞에 치료자 앞에 그리고 그의 구세주 앞에 아이의 구세주가 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도움을 못 받도록 오히려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을 내보내라고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내가 이 정도 심한 줄 몰랐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람 불러야 된다고 이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수용을 하든지 감금을 하든지 예? 이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가게 이 아이를 망가뜨리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튼 포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 아이를 자기로부터 빼내지 못하게 하려는 이 뭔가 계략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종종 다른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굴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신 것은 이 아이의 상태가 정말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 주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를 고백합니다. 가로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생했습니다.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냈습니다. 불에 던지면 구해냈고 물에 던지면 구해냈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아들이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도와주시기를. 이제 이 시간이 끝나기를.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과 불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로 그 즉시로 귀신을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그리고 도와주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귀신 잘 쫓는 분 아닙니까? 귀신이라면 귀신 쫓는 거라면 뭐 둘째가라도 서러워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묻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24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귀신 쫓는 선지자여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가이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도와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귀신을 다 쫓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도와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도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는 이제 믿음 없는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흔들리다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지금 현재의 고민을 없애달라고 구원하는 그 부탁하는 혹은 단지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의존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소유였습니까? 귀신의 소유였어요. 귀신을 믿으니까, 귀신을 의지하니까, 혹은 주님을 믿지는 않으니까. 그러니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 없는 양입니다. 늑대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훼파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늑대에게 물린 양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양의 소유가 뭐 누굽니까? 그 양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양의 소유가 만약에 늑대의 소유라면 이미 늑대의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뺄 수 있겠어요? 늑대의 이미 밥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나의 소유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도, 내가 지금 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니까. 주님 보시 것은 내 것이니까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우신 주님 그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야, 그가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 믿음을 요청하는구나.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그냥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모하메 도와주세요. 알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주님은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누군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귀신은 의외로 거품을 흘리게 하는 귀신 혹은 넘어뜨리는 귀신이 아니고 이 귀신의 정체는 뭐였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었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들어가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해도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작이 일어나고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흘리는 정도였는데 사실 그 속에는 벙어리됨이 있었고 그리고 귀먹어리됨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가 누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군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벙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는 나의 것이다. 그가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니 그 권세에 이 귀신이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귀신의 정체가. 그리고 귀신은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권능의 주님을 봅니다. 자기를 지옥의 불로 던져 넣으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실 때 주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소유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나오지 못하도록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왜 오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믿는다고 말하는 자의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악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오셔야만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왜 오셔야만 했을까? 오시지 않고 하실 수는 없을까? 오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은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바로 그 진정한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귀신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히 나간 게 아닙니다. 귀신은 어떻게 나가냐 하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귀신이 너무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귀신이 빠져나갈 때 이 빠져나가는 귀신은 남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냥 망가뜨려버리는 것이에요. 야, 내가 애초에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니 나가게 될 때 더 망가뜨려야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은 쫓아 보내어졌지만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니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거의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그렇게 살아서 이제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죄랑 너무 짝하고 죄와 너무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산다는 건 이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빼앗아 보십시오. 담배 좋아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빼앗아 보세요. 분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빼앗아 보십시오. 고집이 있는 사람에게서 고집을 빼앗아 보세요. 미움이 넘치는 사람에게서 미움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그는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아, 난 이제 죽은 것 같아. 난 낙이 없어. 나는 뭐하고 살지?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이제 내가 즐겨하는 것도 못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그걸 할 때는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나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소녀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을 쳤어요. 귀신을 쫓아내 줬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귀신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니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죄는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 죄를 끄집어낸다는 건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조직폭력배에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탕감해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나쁜 짓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고 공갈을 했고 그것을 다 물리쳐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아직도 거기 살아요. 그가 아직도 그 고장에 살아요. 거리를 나가면 다 형, 또 아저씨,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아버지, 어머니. 그게 다 조직폭력배 마피아 가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했던 일을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이 된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죽었어. 저 사람은 포기야. 저 사람은 불능이야. 저 사람은 이제 자포자기야. 저 사람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죽었어. 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그는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내쫓아졌어요. 다가간 그는 죽은 것 같이 된 아이의 살 소망이 없어서 난 뭐하고 살지? 난 뭐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아무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하고 누워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은 이래서 오신 거예요. 쫓아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쫓아나면 또 들어올 텐데, 쫓아나면 또 들어올 텐데, 더 큰 게 들어올 텐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잡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갈 곳을 마련해줘야죠. 가자. 나를 따라가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친구가, 너의 동기가, 너의 선배가, 너의 후배가 죄인이었으나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에게서 다 죄를 씻었다. 이제 따라가자. 나를 따라가자. 나를 따라가자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새로 태어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귀신이 떠나간 삶, 그 삶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폄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귀신 들린 걸 다 아니까. 제가 아는 그 사람도 간질발작을 교회에서 몇 번 하더니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질발작을 일으키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간질발작을 또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간질발작으로 인해 주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결이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더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일으키시는 삶, 그래서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님은 감수하십니다. 이 일에 만약에 주님의 인내가 필요한다면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이 일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주님께서는 일으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려 있을 동안 주님은 뭘 하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 문제로 괴로워할 때 부모 문제로 괴로워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할 때 주님은 뭐 하셨느냐? 그건 철저히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는 드러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일은 들통나지 않게. 내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이 폭력은 학적부에 기록되지 않게. 내가 간음을 했지만 이 간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지만 이 도둑질은 들키지 않게. 내가 했던 모든 죄들은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문제가 뻥뻥뻥뻥 터질 때 주님은 뭐 하시는 거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터뜨리시는 거야? 왜 우리가 은밀하게 죄 가운데 살도록 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죄인이에요. 정육점에 걸린 소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길러지고 있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육점에 걸린 소고기나 지금 이제 도살하기 위해서 지금 길러지고 있는 소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고기만 원할 뿐이에요. 그거 잘하는 것은 고기만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들은 다른 소가 있어요. 주인을 만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가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밭을 가는 소가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냥 주인하고 상관없이 사육당하는 소가 있는다면 주인의 애정과 사랑 속에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에 들렸던 귀신에 들리지 않았던 언젠가 죽을 목숨 그런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밭 갈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한 번 두 번 애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이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가장 괴로운 괴로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주려고 하십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바로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긍휼히 여김이고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또 계속 참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9월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귀신 들린 자녀, 우리의 귀신 들린 가족, 우리의 귀신 들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과 연합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고백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사오니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이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추함을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사오나 이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일으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나가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가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